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저는 그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창세기 말씀을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부했던 말씀이 제 평생에 참 많은 그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침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영웅들로 그들이 세워지는가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잘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나아가서는 우리 미래의 모습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1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후에, 언제 후에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가서 4개 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마 그 놀라운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되찾아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사건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돔 왕이 와서 사람은 돌려주지만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는 당신이 나를 부자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 듣기 싫습니다. 나는 내 삶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도 인정해야 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또 신앙의 놀라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펼쳐졌겠습니까? 그 후에 아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뭐 거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처럼 낙심도 없고 침체 빠지는 일도 없고 그 앞길에는 항상 승리 그리고 또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위대한 모습만 나타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런 위대한 승리 그리고 위대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거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좀 지금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제 비전센터를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헌신, 그리고 우리 건축위원들의 정말 뭐 힘겨운 눈물 흘린 그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교회가 막 끝없이 부흥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성도님들 이 말씀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려워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겠습니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4개 나라를 깨뜨렸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금 그들이 힘을 모아서 보복해서 공격한다면 한 번은 이겼지만 아브라함이 그 다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은 뭐죠? 너를 지켜주겠다. 네 개의 나라가 아무리 연합해서 다시 너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죠? 아마 아브라함이 좀 표현이 그런데 본전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소돔 왕이 주려고 하는 거 다 거절하고 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좀 아까워지기 시작도 하고, 야 그때 그냥 내가 받았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아마 조금 상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거절했는데 내가 누군가 하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아멘 이렇게 되시나요? 제가 이제 오늘 앞에서 다 보입니다.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사셨나 아니면 험하게 사셨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얼굴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은 어떻습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똥시범 표정의 분들이 계셔. 아니 뭐 지금 예?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 거창하게 말만 하셨는데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한테. 2절 3절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거는 우아하게 표현됐는데 결국 이런 뜻이죠. 뭐 줬습니까 하나님?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맺힌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지극히 큰 상급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아들 하나 주시죠. 내가 최소한 가나안 땅 온 지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 하나 안 주셨지 않습니까? 뭘 도대체 주시겠다고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2절 후반부 나의 상속자는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더 열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왜 나한테 자식이 없다는 겁니까? 당신이 안 주셨지 않습니까? 나한테 거창하게 큰 민족 이루겠다,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거창한 슬로건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들 하나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비쳐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 아마 한 4학년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 후배들도 가르치고 교회 모든 대학부 활동 빠짐없이 정말 열성당원으로 했는데 저하고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땡땡이 치던 애들은 사부고시 수석도 하고 가는 데마다 막 짱짱하게 잘 되는데 저는 뭐 학점이 별로 안 좋아서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한 4학년 되니까 막 너무너무 짜증나더라. 아니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러 갈 때 헌신하고 기도하고 가르쳤는데 저는 대체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야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저도 과거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해주셨습니까? 뭐 내가 지금 도대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나중에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는 시간까지 꼭 하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딱 보시고 하늘 보시고 뭐 해주셨습니까? 뭐.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 자식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참 너무 좋은 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상처난 마음, 이 아브라함의 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이 주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 상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갑자기 열받는 거죠. 하나님 해준 게 뭐였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식이 어디 까부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확정을 주셨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될 거다. 확실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죠? 뭐해 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것까지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그거 보면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제일 웃겼던 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 이 사업 안 합니다 이러면 마음에 하나님 야야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 제가 그냥 걷어 차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물어보라 이거죠. 만약에 교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저 떠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야 좀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아니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산 거 있으면 못마땅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이유를 가르쳐 주신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뭐 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야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나가자 나가자 어디로 데려고 나가십니까? 밖으로 데려고 나가셔요. 그때가 또 분위기 잡는 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물으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뭐가 있냐? 그러니까 별이 있습니다. 또 물으셨어요. 셀 수 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아질 거다. 네 자손이 바로 이와 같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별 보고 하나 둘 셀리다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얼떨결에 믿게 됐어. 지금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자신에게는 자기가 나이가 85세 가까이 되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셀 수 없는 자손들을 일어나게 누가 만드실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거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려도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 있을 때 저희 선배들이 자주 이제 수련회 가서 그때는 그래도 하늘이 좀 깨끗할 때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면 꼭 이걸 흉내 내가지고 밤에 집합을 시키면 11시쯤 되면 야밤에 집합 시켜가지고 다 불러 나가면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에 뭐가 있냐? 별이 있습니다. 셀려봐 몇 개냐? 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바로 우리 후배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후배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아멘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굴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의 상한 마음에서 질문하실 때 확정을 주셨어요. 너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리고 또 별을 보여주시면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정말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죽은 아브라함, 죽은 사람과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이 나고 그 자식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이 나타날 거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일까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뭐냐?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지 못해, 헌신하지 못해, 기도하지 못해, 이런 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모태신앙입니다. 저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전 그래도 교회에서 모범생이었으니까 참 믿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믿어보려고.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눈에 안 보이지만 참 믿어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한번 체험해보려고, 한번 확인해보려고 정말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흥회 같은 데 하면, 부흥회 하면 꼭 강사분들이 오셔서 질문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손들겠어요? 사람들은 잘 들지만 저는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봐야 알지. 내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은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손을 안 들고 있으면 또 부교육대, 그때도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돌아다니면서 또 인상 막 쓰잖아요. 막 얼굴 막 그리면서 협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분들 때문에 또 이제 손을 들어줘요. 저는 노력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우연히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너는 바로 의로운 자다. 이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임하는 순간 제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례라 살아계신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말이 통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 그분이 응답을 하셔요. 내가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셔요. 내가 각오와 내 어떤 결단들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전달해 주셔요. 수많은 질문, 의문들을 던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고 확실한 대답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믿게 됐습니다. 노력을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깨달아지고 저에게 임하게 될 때 제 속에 믿음이라는 선물이 하나님께 주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셔야 돼.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좀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을 지금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느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마치 영웅적인 그런 헌신과 결단을 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 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그러나 저 주님을 믿습니다. 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설득,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때까지 6절까지는 초점이 자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초점이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웬만하면 아멘 뭐 이렇게 좀 반응을 하면 좋은데 또 뭐라고 합니까?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까? 또 아브라함이 뭐하죠?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이거 받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에게 증거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은 계속 뭐하고 있죠? 질문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질문 안 합니다. 왜 질문 안 할까요?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부모님한테 만약에 수학을 잘 몰라서 물으면 어떻게 되죠? 답을 얻습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우리가 수학 질문을 하면 꼭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모르니까 묻잖아요. 그 답을 가르쳐주면 좋은데 꼭 뭐라고 합니까? 자식 공부하러 갈 때 꼭 딴짓하지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꼭 한 방 맞고 그 다음 이제 시작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배웠어요. 질문하면 맞는다. 이거는 공식처럼 애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도 어떻죠? 학교 가서 질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야야 손 내려 임마 너 임마 그런 것도 모르니까 노상 그 꼬라지지. 학교 가서도 질문하면 맞습니다. 집에서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맞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긍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께 물으시면 돼. 그래서 아브라함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먼 훗날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0절, 8절 말씀, 9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셨다, 꿀밤을 주셨다, 뺑뺑이 돌렸다 그런 말 없잖아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이 된 암염소와 3년이 된 순양, 삼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갑자기 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0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하죠? 중간을 쪼갭니다.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너무 작았으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그 땅 차지한다는 거 증거를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짐승들 가져와서 반틈 잘라가지고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양옆으로 마주 대하여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는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고대 배경, 고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옛날 사람들은 이 글을 읽는 고대인들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입니다. 상대방이 양쪽이 언약을 맺을 때 특별히 이제 두 개의 부족이 서로 연맹을 한다든가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언약의 내용을 발표하고 나서 짐승들을 반틈 쪼갭니다.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은 그 사이를 누가 통과하느냐, 언약의 쌍방이 같이 손잡고 통과합니다. 통과하는 걸 통해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가 이제 오늘 언약을 맺을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 내가 언약을 맺는 걸 통해서 너에게 내가 보여줄게. 그러시면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이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되지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인가? 그 성취되는 과정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작은 무리가 어떻게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큰 민족으로 세워질 것이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400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민족적인 공동체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살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400년의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나라를 징벌하여서 건져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남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 될 거다. 왜냐하면 아무리 족속의 재앙이 그때 되면 가득 차서 그들을 심판하는 시기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는 시기가 맞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그러면서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들에 대한 이름들이 열거가 됩니다. 결국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뭐냐? 바로 이 지역의 땅, 이 경계의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에 대한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짐승들을 중간에 잘라서 마주 대하여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인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고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들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17절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막 별표 치고 빨간 줄 막 긋고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언약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짐승들을 중간을 쪼개가지고 양쪽에다가 벌려놓았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다음에 언약을 이제 맺어야 되는데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언약의 양대, 주체가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통과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늘과 땅에 맹세한다. 이거 지키기로 하늘과 땅의 맹세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거 어기면 죽음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갈라진 짐승을 보면서 이것을 깨트리면 죽음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고 갈라진 짐승 사이를 통과하면서 내가 이 언약을 생명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라는 표현으로서 언약의 양대 주체가 그 양쪽 사이를 통과합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습니다. 이제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고 그 화로에 타는 횃불이 있었는데 그 횃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나오는 타는 횃불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한쪽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타는 횃불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맺어지려면 이 타는 횃불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언약이 맺어지는데 지금 이 말씀에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성경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언약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백성 다윗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의 특징이 뭐냐?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쌍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본질적인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손잡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죠? 내가 너에게 지금 땅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후손들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너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내 능력, 내 사랑, 내 지혜를 사용해서 내가 혼자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홀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들 자신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하고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낙심해 있고 그리고 아니면 어그러진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반적인 그 언약, 그 언약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말씀하셨죠. 바로 떡과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흘릴 거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하셨어요. 성도님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인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수많은 벽에 부딪힐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시고 주께서 주의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타는 횃불이 홀로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그에게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좌절이 있습니다. 타협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넘어지고 연약함에 떨며 수치와 의심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한 주간 저희들이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홀로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돼요.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